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을 경험하는데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교회에 들어와서 막 소리를 치고 욕을 하는 겁니다. 이 자매의 부모님에게 연락이 돼서 이 아버지가 딸을 데리러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딸을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가야 하는데요. 딸이 좀 힘이 셌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한 명이 교육자 중에 부교육자 중에 한 명이 이딸 데리고 가는 걸좀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필 저에게 또그 딸을 함께 데리고 병원에 가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 자매를 함께 데리고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 자매가 교회에 왔는데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부교역자들은 다 잊어버리고 저만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텐데요. 그때부터 저만 보면 저주를 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주를 하더라고요. 배가 아파라, 애도 못 낳아 이러면서 처음에는 제가 이 자매가 아픈 자매니까 저한테 저주를 할 때마다 제가 속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제가 계속 저주를 들으면서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죠? 왜이 자매는 저를 볼 때마다 저주를 하는 걸까요? 저 정말 그냥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고 너무 안타까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면서 갔는데 왜 저는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하나요? 그때 참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목사님이 한번 물어보셨대요. 왜 강 목사만 보면 저주를 하냐고. 그랬더니 이 자매의 기억 속에는요, 그날 병원에 데려간 것이 자기 아빠가 아니고 제가 그 자매를 병원에 데려가서 입원을 시켰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만 보면 병원에 입원시킨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주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양은요,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삶을 뒤흔들 만한 그런 억울한 일을 나도 모르게 갑자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도움을 줬는데 도움을 주고도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을 보면 매일매일 대충대충 일하고도 회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 나는 크리스천답게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엉뚱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고, 팬데믹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 때문에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아,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서 경험하는 억울함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경험했던 어려움을 살펴보려면요, 먼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민첩한이라는 말은요, 원어를 보면 루아흐 야티라라는 말, 탁월한 영, 엑설런 스피릿을 가졌다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말은 동작이 빠른 사람이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니엘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4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충성이 무엇을 향한 충성이었겠습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는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세상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업무 시간에 성경책 펴놓고 있는 것이 거룩하고 성실한 삶이 아니라 업무 시간에는 내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실한 삶, 거룩한 삶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이 무슨 일의 종이라든가 회사의 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누가 보건 보지 않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고 내가 성실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그것을 내가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있다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크리스천은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는 일들도 죽게 하듯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충성스럽게 맡겨준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충성스럽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한 다니엘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이 아니라 핍박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대신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둘이 그런 게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힘을 합하고 아무리 틈을 찾아도 그가 했던 일에서는 아무런 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유일한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앞으로 30일간 왕에게만 예배하게 하고 왕예배만 절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리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왜 30일이라는 기간을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나라 전체에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한다면요, 30일이라는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30일이라는 기간을 정한 이유는 다니엘 한 명만 이 법에 걸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30일이면 다니엘 충분히 걸리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다니엘의 믿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니엘은 분명히 30일 안에 이 법에 걸려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이 사람은 정말로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모습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주인이 보는 겁니다. 주인이 보면 아,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아, 이 사람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요셉의 모습 가운데,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아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 이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이랑 협력을 해서 아, 이 나라를 더 다스려야겠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서도 이 무리들은 아 다니엘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법을 만들고요, 왕의 도장까지 찍어버려서 이제는 이 법을 바꿀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왕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다니엘을 죽이는 법에 사인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이 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결국 이 법을 통해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계획까지도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좀 센스가 있어서 미리미리 눈치를 채고 이런 법을 통과를 안 시켜주면 좋은데 왕은 아무 생각 없이 이미 법도 다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평생 동안을 충성을 했는데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이 법 잘못됐습니다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그들이 법을 만들 때 왕한테 거짓말을 했거든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무리들이 왕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다니엘은 총리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이런 법률에 관해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은 모든 총리가 동의한 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찾아가서 이 법 잘못됐다고, 저 사람들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난 동의한 적도 없고 다른 총리와 관원들한테 가서도 이런 말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절차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막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요, 왕을 찾아가지도 않았고요, 자기를 도울 만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이 잘못된 법을 만든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먼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세상의 창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지향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기도하면 죽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당당하게 그 함정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래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여는 사람들은 세상의 위협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것 같으면 하나님을 향해 열었던 창을 슬그머니 닫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창문을 열고 자꾸 그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상의 힘들은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꼭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힘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의 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지도 못하고 사망에서 건지지도 못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리오 왕은요, 이제 다니엘이 잡혀오고 나서야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사인한 법이 다니엘을 죽이는 법이었구나. 그 함정에 내가 걸려들었구나. 그때서야 왕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는 해가 질 때까지 어떻게든 다니엘 살려보려고 자기 힘을, 자기의 머리를 최선을 다해서 굴려봅니다. 그런데 왕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때 가장 큰 힘을 가진 왕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왕을, 그 다니엘을 살려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몬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몬미라는 말은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말입니다. 다리오 왕이요,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봤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다니엘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지몬미 다니엘,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힘들이 우리를 다리오 왕처럼 돕지도 않지만, 돕는다고 해도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의 문제와 절망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힘들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가면 다 지몬미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 열린 창문을 닫고 주님을 향한 창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그물을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눈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그 그물을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건지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세상을 향한 창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창문은 다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창문은 다 닫혀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창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사방에 막히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창문을 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나 요셉도 억울함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의 모든 창문들이 다 닫혀 있을 때 그들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에스더가 자기 모든 동족이 죽게 되었을 때 세상의 모든 창들은 다 닫혀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께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향한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를 향한 창문을 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올 때 세상을 향한 창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창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창문을 열고 나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소리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들을 듣습니까? 그 소리를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아, 좀 더 좋은 학교에 가야 될 것만 같고 좀 더 나은 직장을 가져야 될 것만 같고 지금 당장이라도 집을 사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이 주식을 사야 될 것 같고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될 것만 같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될 것만 같지가 않습니까? 이런 소리는요, 이런 세상의 소리는 언제나 크고 위협적인 소리로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끄러운 소리, 큰 소리가 옳은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향성 마이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촬영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가 지향성 마이크입니다. 이 털이 복슬복슬하게 달린 마이크인데요, 이 마이크의 용도는 그겁니다. 수많은 다른 잡음들을 다 제거하고 들어야 하는 소리만 제대로 작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지향성 마이크의 역할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지향성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향한 지향성 마이크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지향성 마이크를 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온갖 소음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아무런 준비 없이 어느 날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정적일 때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평소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요, 위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평소에 꾸준한 기도의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위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아, 위기가 왔으니까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꾸준히 그 습관대로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습관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습관은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사는 것이 반복될 때 그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습관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의 총리로 70년간을 섬기는 동안에 꾸준히 그 습관대로 하나님께 세 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위기가 다가와도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에게도요, 항상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죽음을 앞에 두시고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그 습관대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내가 비록 지금은 기도하지 않고 있지만, 나에게도 이런 중대한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면 나도 다니엘처럼 결단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은 채 위기가 다가오면요, 놀라운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행하던 그대로, 그 습관대로 행동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세상에서 해결 방법을 찾는지 아십니까? 왜 그들은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습관이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듣던 습관이 생긴 사람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꾸준한 영적인 훈련, 영적인 습관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시험이 다가왔을 때만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을 결정해야 될 때만 반짝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1월에만 읽는 게 아닙니다. 2월, 3월, 4월, 12월까지 계속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만 읽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은요, 제자반하고 1대1 양육할 때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꾸준히 반복해서 그것이 내 삶의 영적인 습관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 보면요, 처음에 기초공사를 할 때는 철근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건축이 완성되어 갈 때는 철근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콘크리트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철근이 다 사라져버린 게 아닙니다. 그 철근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건축물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이 보건 남이 보지 않건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영적인 습관, 믿음의 습관이 있을 때 그 위에 아름다운 건축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런 습관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죠.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전에 행하던 습관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경건의 습관들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의지하는 그런 세상적인 습관들 대신에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믿음의 습관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가오는데 왕의 조서에 이제 도장이 다 찍혀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요, 평생 동안 그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어떤 결과가 다가오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랑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더 크고 선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벤느고가 왕 앞에 절하지 않아서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됐을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무화과 나뭇잎 마르고 포도 열매, 감람나무 열매 다 그치고 논밭에 식물 없고 우리의 양떼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욥은 어땠습니까? 욥이 사탄의 시험 때문에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재물 다 잃어버렸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욥기 1장 21절 뒷부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욥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도 재물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 이제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다니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조건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사는요, 거래가 아닙니다. 감사는요, 어떤 결과를 주셔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좋은 직장 갖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 자녀가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내가 실직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 자녀가 잘 안 되면 더 이상 감사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선한 길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잘 되면 감사해라 라고, 결과가 좋으면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다니엘이 했던 행동을 쭉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억울함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생명을 잃을 바로 그 직전의 상황에서 한 행동이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요, 창문을 열었고요, 기도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요걸 잘 생각해 보시면요, 창문을 열고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기도함으로 그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감사함으로 그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로 여기에 억울함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는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저와 여러분의 눈이 주님을 향하고, 저와 여러분의 귀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고난이 변해서 위대한 승리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